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서부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학교들이 15일 폭발물 위협으로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LA 교육청은 책가방이나 포장 형태의 폭발물이 교내에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이 접수돼 모든 학교를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LA 동부 샌버너디노에서 총격범 부부가 14명을 숨지게 한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2주도 안 돼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폭발물 위협 이메일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보안 당국자는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LA 경찰 당국 LAPD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LA 교육청 산하 900개 이상 학교를 모두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교육청 산하에는 70만여 명의 학생들이 소속해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시리아 내전 종식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라브로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강대국들이 주요 위기 사안에 합의할 능력이 있을 때 세계가 이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러 양국이 견해차가 있었을 때도 효과적으로 협력하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정치적 해결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국제 시리아 지원단체 회의에 대해 논의한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이 해외 테러단체를 지원해온 혐의로 이슬람 과격분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15일 시리아 내 이슬람 과격단체인 자이시 알 무하지린 왈 안사르를 4차례 지원한 혐의로 35살의 살라피스트 스벤 라우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우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계돼 있는 단체를 위해 전사들을 모집하고 자금과 물자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한 라우는 지난해 독일 우퍼탈시에서 이른바 샤리아 경찰대를 조직한 뒤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14일 북한 청천강호에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자국 선적 진포 해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언론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진포 해운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이전과 송금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진포 해운은 지난 2013년 7월 7만 2천 달러를 청천강호를 위해 파나마 선적 회사에 송금했습니다. 청천강호는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 전투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호주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5일 보도했습니다. BBC는 최근 민간 항공기에 탑승한 기자가 호주 공군기의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을 나타내는 무선 교신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신은 중국 공군에게 국제 민간 항공 조약과 유엔 협약에 근거해 국제적인 항행의 자유 권리를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국방부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P3 오라이온 해상 초계기 한 대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일상적인 해상 순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이 많고 황해도는 오전 한때,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에서는요, 지난 2006년부터 한 해 동안 유명인사들의 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거나 주목을 끌었던 말을 골라서 올해의 말을 뽑습니다. 올해의 말의 주인공 대부분이 미국의 정치인들인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의 TV 토론회에서 경쟁자 클린턴 후보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었죠.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서 그놈의 이메일 이젠 지겹다라고 말했던 것이 2위로 꼽혔습니다. 미 연방 대법관의 말도 뽑혔는데요. 지난 6월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이 나왔을 때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남성들과 여성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뭐 다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은요. 1위는 또 알고 가야죠. 바로 로마 가톨릭교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월에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말했던 것이 1위로 꼽혔습니다. 미국 명문대학 법학대학에서 꼽은 말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올 한 해 어떤 이슈들이 미국 사회를 뜨겁게 했었는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7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떨지 보겠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황해도는 오전 한때, 또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역시 구름만 조금 낍니다.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제임스 블런트가 부릅니다. You are beautiful 들어보시죠.
You're beautiful. beautiful, it's true.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what to do, 'cause I'll never be with you.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임시 예산안의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또 정식으로 통과시키는데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2016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처리하는 이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두 당이 몇몇 이견을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안 작성은 이미 끝난 게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2년치 예산의 총액에는 합의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법이 요구하는 세부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세출 법안을 마무리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자, 예산이 있어야 연방 정부가 일을 하겠죠. 그럼 그동안 연방 정부가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네요.
문을 닫지 않았죠. 네. 예, 문을 닫지 않았는데요. 네네. 정식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연방 정부가 이 그동안 연방 의회가 결의안 형태로 마련한 임시 예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자, 2016년 회계연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약 1조 1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자, 벌써 새 회계연도의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빨리 예산 법안을 확정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총액 1조 1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를 했었죠. 근데 이 예산 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나 이 영어로 policy riders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 법안에 민주공화 양당 위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목을 이 예산 법안에 덧붙이려고 하는 게 바로 팔러시 라이더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빨리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연방 의원들이 어떤 항목을 추가하려는 건가요?
네, 두 당 의원들이 추가하려는 항목이 4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요, 이 공화당 측은 지난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원유 수출 금지 규정을 없애기를 원하고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 조처들을 완화하기를 원한답니다.
네. 자, 이 원유 수출 금지 철폐는 공화당 쪽에서 오랫동안 원하던 조처죠.
그렇죠. 아마 이 조처가 시행되면은 미국 내 관련 업계, 특히 이 석유 업계가 크게 혜택을 볼 텐데요.
네.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공화당이 이걸 관철시키려고 그동안 무척 애를 썼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뭘 원하는 건가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환경 관련 규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또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 세금 혜택을 영구적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요 두 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산안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산 법안에 예산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항목들도 첨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그렇다면은 두 당이 자신들이 추가하기 원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또 합의를 봐야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 양당이 그동안 열심히 협상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두 당이 이미 합의를 본 것도 있습니다. 가령 네. 아까 말했던 원유 수출 금지 해제라든가 이 몇몇 항목에 세금 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은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협상을 또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연방의회가 임시예산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임시예산에 달린 기한 안에 이 정식으로 예산 법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원래는 이 지난주 금요일 11일이죠. 이 자정의 시한이 끝났는데 당시에 이제 5일 기한을 연장해서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16일 자정까지가 새 시한입니다.
네, 그럼 16일 자정까지도 예산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없는 거니까요.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자 연방 의회가요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정부 폐쇄를 막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 그럼 좀 갈 길이 급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시한 안에 예산 법안을 처리하거나 만약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임시 예산안을 결의를 해가지고 다시 예산 법안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이 두 당이 이걸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좀 더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임시 예산안 기한을 또 며칠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제 오늘이죠 화요일 합의가 되면은 오는 목요일 17일에 이 연방 하원에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네.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그 세출 법안들이 들어간 일괄 예산 법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원유 수출 허용 항목하고 세금 혜택 연장 조항이 들어간 세금 관련 법안이 연방 하원에 표결로 올라갑니다.
네.
이 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은 상원에서 이 법안을 놓고 표결을 하는데요. 상원에서는 이 두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요, 16일하고 17일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데요. 자, 전 세계의 눈길이 이 회의에 쏠려 있다는 소식인데 이유가 뭘까요?
예, 이 FOMC라고 그러죠. 이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이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중앙은행이나 은행 사이에 아니면 은행과 은행 사이에도 이 돈을 빌려주거나 받습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초단기, 그러니까 하루짜리 거래가 보통인데요. 이때 적용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네, 그럼 집을 살 때나 차를 살 때 받는 대출에 적용되는 그 금리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네. 이런 대출은 보통 이게 갚아야 나가는 기간이 길어서 장기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단기 금리인 기준금리가 이런 장기 금리가 오르내리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단기 금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장기 금리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네, 그럼 이번에 나올 연방준비제도가 연준 결정에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네, 한동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 연준이 그동안 단기 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 미국 경제가 건실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금리, 즉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자율 인상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상승세에 올랐다는 것을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됩니다.
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보통 경제가 좀 안 좋으면 이자가 내려가고요. 경기가 또 과열되면 이자율을 올리는 건가요?
내리죠.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요 이자율을 내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풀려 나가서 경기를 살리는 거고요. 이 반대로 이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줄이 마르면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거죠.
네. 자,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만다 하면서 참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금리를 올리는 모양이네요.
뭐 그럴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네. 확신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이 많은 전문가가 이번에는 꼭 기준 금리가 오른다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주저한 이유가 뭔가요?
뭐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 경제가 충분하게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연준은 그동안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실업률보다는 물가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됐다고 생각할 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세계 경제가 아직 회복 중인데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런 세계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네. 지금 이제 기준금리 목표 수준이 0%에서 0.25%인데요. 이 많은 전문가는 이 기준금리 목표 수준이 0.25% 2.5%에서 0.5% 정도 수준으로 오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입국 사증이죠. 비자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이 비자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 출신 국민은 미국에 들어오려면 모두 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또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을 다시 검토해서 현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제출을 할 것을 명령했다고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월요일 밝혔습니다.
네, 지금도요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신원조회나 또 대면 면접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기 부족한 사람을 골라내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명령이 내려간 건 특히나 지난 12월 2일이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오 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사건 용의자가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이 부부였죠. 부인이 파키스탄계 여성 타슈핀 말릭이었는데 이 말릭이라는 여성이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사당국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용의자들이 꽤 오랫동안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이 부인인 타슈핀 말릭이 문제없이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그 부인의 말릭의 글에 근거한 거라면서요.
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말릭이 페이스북에 자신과 남편 사이드 파룩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었죠.
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이 인터넷 사회연결망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의 움직임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밀 구드렛 위원이 이 하원 법사위가 현재 비자 신청자의 신원을 조사할 때 인터넷 사회연결망 같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정보도 요구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네, 현행 규정으로는 몇몇 국토안보부 요원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만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들여다볼 수 있었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발급 같은 이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도 신청자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이민국 관리들이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이 신청자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비자 신청자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또 들여본다고 해서 테러 용의자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사실 그런 보장은 또 없죠. 네. 일단 인터넷 사회 연결망 이용자들이 이 자기 계정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비밀로 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 측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품이나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걸 또 인터넷 회사들이 꺼린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화요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자,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 세계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제닛 옐런 의장의 말 한마디에 어떤 힘이 있기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경제계가 긴장을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제닛 옐런 의장이 맡고 있는 이 직책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죠.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연준 의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이 그만큼 이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겠지요.
네.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서 각국의 증시가 요동을 치고 경제 정책이 변화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연준 의장의 공식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100여 년의 연준 역사에서 현 옐런 의장까지 역대 미 연준 의장을 맡은 사람은 총 15명이지요.
네.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공식 취임한 게 지난해 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임기를 다하면서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강력한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금융권에서 이런저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접고 말았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당시 연준 부의장이던 옐런 의장을 의장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지난 2013년 10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 옐런 의장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honored and humbled by the faith that you've placed in me. If confirmed by the Senate, I pledge to do my utmost to keep that trust and meet the great responsibilities.
옐런 후보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연준 의장을 지명받은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 상원의 인준이 통과돼 연준 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일자리 증가와 물가 안정, 또 안정적이고 강력한 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원 인준 통과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듬해인 2014년 1월 초에 인준 절차를 무난히 통과했고요. 2월 3일 이 4년 임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준 100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의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제닛 옐런 의장의 그 사진을 보면은요. 백발에 또 푸근한 인상을 가진 할머니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이력을 보면은 연준 의장으로서 흠잡을 길이 없는 길을 걸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은 1946년 뉴욕의 유대인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69살입니다. 옐런 의장은 명문대학인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요. 1971년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면서 경제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하버드대학의 조교수를 거쳐서 런던 정치경제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 UC 버클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연준에서 일한 경력도 제법 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옐런 의장은 1994년에서 97년까지 연준의 이사직을 맡게 되고요.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학자에서 정책가의 길을 또 걷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10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로 일하기도 했고요. 2010년부터는 연준 부의장으로 벤 버냉키 의장을 보조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 옐런 의장 남편이 또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조지 에클러프 USC 버클리대 교수가 남편인데요. 에클러프 교수는 일명 레몬 시장 이론으로 불리는 이 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에컬로프 교수가 더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옐런 의장이 노벨상 수상자인 남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죠. 에컬로프 교수와 옐런 의장은 1978년에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두고 있는데요. 아들 로버트 에컬로프 역시 경제학 교수입니다.
네, 자 경력이 참 화려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의 경제관은 어떻습니까?
네, 옐런 의장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와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옐런 의장을 비둘기파로 분류하는데요.
네.
경제 용어에서 비둘기파는 물가 상승에 관대한 편으로 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매파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마구 찍어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옐런 의장은 그럼 비둘기 바로 분류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현재 물가와 실업을 모두 중시하고 또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옐런 의장의 태도를 볼 때 옐런 의장을 꼭 비둘기 바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옐런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이 연방준비제도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나 남한의 한국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중앙은행은 공식 통화인 조선원을 발행하고 이 통화 관리 등 이 중앙은행 업무를 맡고 있지요.
네.
하지만 미국의 연준은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이유로 설립 당시부터 민간은행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를 설립한 목적은 뭔가요?
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연방준비법안에 따라 설립됐는데요. 미 의회는 좀 더 안전하고 융통성 있고 안정적인 통화와 또 경제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는 구조도 또 흔히 생각하는 은행하고 다르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12개의 연방준비은행과 준비은행을 총괄하는 이사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12개 도시에 있고요. 수도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의장은 제닛 옐런이고요. 이들 의원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선임됩니다.
네,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연준은 우선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미국 화폐인 달러를 발행하는 발권은행입니다. 또 미국의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재무부 채권 등을 매매하는 공개시장 정책, 또 상업은행들에게 대출해주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 정책, 상업은행들이 고객의 지급 요구에 대비해 준비해놓고 있는 이 지급 준비금 액수를 조절하는 지급 준비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이름이 왜 연방준비인지 궁금한데요. 그냥 연방은행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연방준비제도에서 준비는 영어 reserve를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 원래 지급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 상업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걸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는데요. 자, 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대출해서 이자 수익을 늘리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고객의 예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고객들이 지급을 요구할 때 돈을 인출해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예금의 일정 비율을 고객들의 지급 요구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했고 이를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정하고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을 보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 이어가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들어보시죠.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Fill my heart with gladness, take away all my s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For the morning sun and all its glory greets the day with hope and comfort too. You fill my life with laughter, and somehow you make it better.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There's a love that's divine, and it's yours and it's mine, like the sun. Give thanks and pray to the one, to the one.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Troubles, that's what you do.
Do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 두 차례 걸쳐서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해였던 1944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되나요?
네, 오늘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시간으로 밀러 대위의 수색대가 마침내 라이언을 찾는 과정, 그리고 라이언 일병과 수색대가 힘을 합쳐서 독일군을 물리치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I'm thinking we detour this way, quick and quiet. The crowds will never even know we were here. So, Captain, what I'm trying to say is, why don't we just go around the thing?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we can't go around it.
라이언 일병을 찾아다니던 레인저 수색대는 도중에 독일군 진지를 발견한다. 그러자 밀러 대위는 부하들에게 진지를 파괴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하지만 부하들은 위험하니 그냥 지나쳐가자고 권유하지만 밀러 대위는 이 권고를 무시하고 진지를 공격한다. 수색대는 수류탄을 던져 진지를 파괴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무병 웨이드가 전사한다.
그런데 수색 대원들은 공격에서 살아남은 독일군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옆 부하들은 이 포로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밀러 대위가 포로를 시켜 땅을 파고 웨이드를 묻을 무덤을 만들게 합니다.
Sir, are you going to let them kill him? This is not right.
You can help him with the bodies.
What is happening?
독일군 포로가 땅을 다 파자 수색 대원들이 다시 포로를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통역병으로 뽑힌 병사 어펨이 제네바 협약을 들먹이면서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병사들은 죽은 웨이드의 복수로 독일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Please. I like America. Francis Mamsey, what a sense, go fly a kite, get back your tongue, cool of beans.
병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독일군 포로는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포로는 히틀러를 욕하고 자신이 미국을 좋아한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린다. 이런 가운데 밀러 대위가 이 포로를 그냥 보내준다. 그러자 기관총 사수 라이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은 구조 임무에서 빠지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라이벤이 항명하자 호바스 상사는 권총을 꺼내 라이벤을 명령 불복종으로 사살하려고 한다.
I'm a school teacher. I teach English composition. This little town called Adley, Pennsylvania. In the last 11 years, I've been at Thomas Alva Edison High School.
그 순간 갑자기 밀러 대위가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밀러 대위는 자신의 신상을 두고 돈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자신이 펜실베니아주에서 1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라고 밝힌다. 밀러 대위는 자기가 너무 변해서 아내가 자신을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고 걱정이라며 전장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없고 사람을 죽일수록 고향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밀러 대위는 또 자기 바람은 빨리 라이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밝히고 라이벤에게 원하면 떠나도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밀러 대위는 전사자들을 묻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나머지 부하들도 밀러 대위를 따라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던 라이벤도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발길을 돌린다.
밀러 대위의 말로 마음이 누그러진 병사들은 다시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전투 현장에서 우연히 라이언 일병을 만났습니다.
This is Ryan of Iowa.
Yes, sir. I paid in Iowa. That's correct. What is this about?
Your brothers were killed in combat.
Which ones?
All of them.
라이언을 만난 밀러 대위는 형 세 명이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밀러 대위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임무는 라이언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ou're going home. Our orders are to bring you back.
I have my orders too, sir. They don't include me abandoning my post.
I understand that, but this changes things. Your party's over here.
Sir, I can't leave until at least reinforcements
come. You got three minutes.
라이언은 형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자신이 집으로 가야 한다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다. 독일군이 쳐들어올 텐데 다른 부대원들을 전장에 남겨놓고 자신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What do you think? Part of me thinks the kid's right. What's he done to deserve this? He wants to stay here, fine. Let's leave him and go home. But another part of me thinks, what if by some miracle we stay and actually make it out of here? Someday we might look back on this and decide that saving Private Ryan was the one decent thing we were able to pull out of this hole.
라이언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자 밀러 대위는 고민에 빠진다. 그래서 밀러 대위는 호바스 상사의 생각을 묻는데 호바스 상사는 남겠다는 라이언을 그대로 두고 수색대가 떠날 수도 있겠지만 라이언의 뜻을 따라 독일군과 싸우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호바스 상사는 그러면서 전투를 마치고 라이언을 데리고 돌아가자고 권한다.
What do you think, sir? Well, I'm thinking they're going to try to whip around the flanks. Unless we can draw them up this main road here in between these buildings where all the rubble makes a bit of a bottleneck.
밀러 대위는 드디어 101 공수여당 병사들과 함께 독일군을 막기로 했습니다. 밀러 대위가 지휘하는 미군들은 남아있는 장비를 모두 끌어모아 적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을 기다리는 동안 병사들은 프랑스 가수 에디프 피아프의 노래를 들으면서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병사들은 쉬는 동안 전쟁에 참여하기 전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곧 지나가고 탱크 4대를 앞세우고 독일군 보병들이 밀어닥친다. 그러자 라이언 일병을 포함한 미군들은 독일군과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인다. 미군들은 화력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싸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밀러 대위는 라이언을 보호하려고 애쓴다. 이 와중에 밀러 대위는 레이더 진지에서 자신이 살려준 독일군 포로가 쏜 총에 맞는다. 이어 밀러 대위의 부하인 호바스 상사, 저격수 잭슨, 그리고 멜리 씨가 목숨을 잃는다. 미군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히지만 마침내 미군 증원군이 도착해 독일군을 물리친다.
What, sir?
James. Ernest.
...지만 총을 맞은 밀러 대위는 라이언과 병사 라이벤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둡니다. 밀러 대위는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 잘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라이언은 망연자실한 채 숨을 거둔 밀러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during that day on the bridge.
이어 영화 장면은 라이언이 노인이 된 모습으로 프랑스에 있는 밀러 대위의 묘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묘소 앞에서 라이언 홍은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을 평생 기억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언 홍이 밀러 대위의 묘소에 거수 경례를 하고 멀리서는 대형 성조기가 펄럭이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적이죠.
그렇죠. 밀러 대위의 고귀한 희생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라이언이 늙어서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밀러 대위의 묘소에 참배하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참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지는 걸 느낍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묘사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해를 넘겨 연합군이 유럽에서 독일군을 무찌름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쪽 전쟁이 끝나는데요.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프랭크 월터 씨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냉전 시대로 접어든다고 설명합니다.
That I was collected to do, and about that time, I managed to find.
1945년 미군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독일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유럽 쪽 전투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원폭 공격을 받고 항복한 다음에야 2차 세계대전이 모두 끝났죠. 미국은 이 전쟁에서 30만 명 가까운 전사자와 또 70만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이후 닥친 냉전 시대에는 소련에 대항하는 서구 진영을 이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새로운 영화가 소개되죠?
맞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0세기 중후반 미국의 역사를 잔잔하게 그려낸 영화 버틀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옳을까요? It's a common advice to no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But does that mean it's always the right thing to do? Well, let's hear what Kevin had to say about that. 그럼 먼저 제가 케빈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Kevin,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Yes, actually. I remember once I was working for a company that I won't name, but I didn't like it, so I quit because I thought I had a job at this other place, but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d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Luckily, I got the job, and everything turned out okay. But I probably shouldn't have quit the job before I got a new job.
Right, so you did take a pretty high risk, huh?
Yes.
제가 케빈에게,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케빈은 예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건데요. 다행히 새로운 곳에 바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취직이 안 됐다면 한동안은 일이 없이 생활해야 했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계란 모두를 한 바구니 안에 담다는 뜻입니다. 만일 바구니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모든 달걀이 깨지고 말겠죠? 그래서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은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는 뜻이 있고요. Don't, D-O-N apostrophe 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하면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뜻이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he conversation once more.
Kevin,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Yes, actually. I remember once I was working for a company that I won't name, but I didn't like it. So I quit because I thought I had a job at this other place. But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d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Luckily, I got the job, and everything turned out okay. But I probably shouldn't have quit the job before I got a new job.
Right. So you did take a pretty high risk, huh?
Yes.
자, 본문에서 케빈이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이라고 그랬죠.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D와 Jennifer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모인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고위급 대표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커다란 재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0년 이후 14~15년간 가장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토의 크기 또는 국력과 관계없이 지구온난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요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지구온난화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에 비해 40% 수준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2005년 수준의 26~28%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최고치가 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각국의 탄소 배출 이행을 감시할 기구 설립과 개발도상 국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토드스턴 기후변화 특사는 문제의 핵심은 고탄소 배출 에너지 기반을 저탄소 배출 에너지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 경제는 더 성장했지만 탄소 배출은 늘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더 이상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다며 기후변화를 막는 것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와 음식, 물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뒤로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결코 늦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